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실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네 명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이름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그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한 1년 후에 자신의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런데 이 열두 제자 중에 사도 중에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나중에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고 그들을 부르셔서 열두 사도로 이들을 세우셨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태도들,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라고 증거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성령이 내리는 것을 그들이 함께 보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동일한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에 요한의 증거를 들은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스승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던 사람을 여기에서 안드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절 말씀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안드레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 역사가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자기의 스승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의 태도, 이들의 자세가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자세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요한의 증거를 들은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요한을 추종하였고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 몇 명 있는 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의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유독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스승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승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가? 그분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 자기의 소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움직임, 이 태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제10시쯤 되었다 그러는데 10시는 오늘날 우리도 말하면 오후 4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4시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오후 4시에 만나서 그날 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내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선포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그대로 덮어둘 수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듣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듣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그가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는데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우리의 더 중요한 관심이 되거나 또한 다른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이 되거나 돈을 버는 것이나 자기가 더 명예를 얻는 것이나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기울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과 그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결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의 스승의 그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와 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밤새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침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처럼 주님을 쫓아가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와 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단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요단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들의 고기 잡던 거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때 그들은 항상 부지런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생업에도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장 먼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호기심과 그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의 자질을 지적인 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고 그분이 참으로 누구이신지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체험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절대로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를 확신하는 것, 그와 같은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교감이 있었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쫓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의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설교도 하지 않았고 이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영적인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소망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듣고 긍정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하룻밤을 보내며 대화하였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결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그를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과 교제를 하던, 봉사의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가운데 익히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알고 싶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고 또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알기 위하여 기꺼이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자리로,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있든지, 아니면 공부를 할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희미한 신앙생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밤을 함께 보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의문과 부족함을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불확실해서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것을 알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 갈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원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더 확실한 증거를 구하여서 그가 밤에 마당에 양털을 펴놓고 거기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또 그 다음날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위는 다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리만치 그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확실한 그런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하다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자기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차지해서 그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상적인 것,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영적인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멀리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내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 나다나엘이 마태나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을 아주 특징적으로 이 나다나엘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자기 친구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신이라, 그렇게 그가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빌립의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가들과 주석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있었던,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 갈릴리에서는 여러 번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그런 조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산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하면 이 강원도 촌놈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나 선지자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와 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주님은 이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내면적인 특성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였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할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앙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좋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이 요구될 때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특징은 주님의 대화의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주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다나엘은 즉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말을 했다고 어떻게 나다나엘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나다나엘의 영혼은 즉시 그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할 수 있었고 주님의 신적인 권능에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그가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가장 진실한 그 순간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나다나엘은 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우리 주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을 보면서 이것이 나다나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제자들의 영적인 내면에는 이런 순진함과 또 주님을 향한 영적인 사모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다나엘처럼 은밀하게 정말 깊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확실한 바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가장 큰 영적인 특징은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만난 주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은 그것은 구원의 경험이고 지금까지 육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영적인 생기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 주님과 하룻밤을 보낸 후에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더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것은 성경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까? 그들은 먼저 자기의 형제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1차적인 모습입니다. 안드레는 가족 전도를 합니다. 빌립은 자기의 친구를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전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편견 없이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의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나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극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운데 이와 같은 것도 우리의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인관계에 능통하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외적인 그런 특징들이 뒷받침되어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신앙의 확신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누구에게인가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의 삶은 이러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시작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태도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워야 할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인지 이들과 함께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